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15장, 16장 이제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15장 1절에서 저희가 조금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그 가운데 있느니라 하면서, 복음이라는 이제 단어를 여기 이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흔히들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앞부분이 복음을 가장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기회에 조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복음, 우리 이제 복음 전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내용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진 않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왕국의 복음, 감사합니다. 왕국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전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죠? 그저 바로 직전에 했던 게 뭐였죠? 죽어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복잡했죠. 죽어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 자, 오늘은 제가 영존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셔서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그 일을 기록하는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대환란에 관한 그 내용을 다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1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구절과 그 다음에 8절서부터 조금만 더 보면,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그 다음에 셋째 천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6절에서 나왔는데요. 복음의 명칭이 뭡니까? 영존하는 복음. 이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걸 전하는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보니까, 아, 천사가 전하네요. 천사가 전하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천사는 다르지만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첫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죠. 그다음에 셋째 천사, 요 천사들 세 명의 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내용, 이것이 지금 복음인데 특별히 이것은 영존하는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 복음은 누가 전하죠? 복음은? 복음 천사가 전해 왔나요, 지금까지? 아니네요. 복음은 사람이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사람이 전했어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처럼 부자가 부탁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뭐 전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현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산 사람의 입,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지금 이 영존하는 복음은 누가 전하냐 하면 이건 천사가 전합니다. 천사가 직접 전해요. 그것도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과 내용도 조금 다르고 또 전하는 주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때의 이 복음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를 볼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로서는 여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하냐? 사람이 전하지 않고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인류 역사의 막바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동원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참 긴급하고 간절하고 참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참 강하게 원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대환난기 때, 이 대환난기 때에는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복음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왕국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왕국 복음 그거였어요. 왕국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여기에 지금 영존하는 복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네요. 여기는 물론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뭐 전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조금 여기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끝 중에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 사실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 같으면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이교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교도들에게 복음 전할 땐 그럴 수밖에 없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골자죠. 그렇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다. 저 도시,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 안에 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요 경고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창조자시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를 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왜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 그러면은 구제책이 없다.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받지 말아라 하는 요것이 지금 천사가 직접 하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복음이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용전하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6절부터 조금 다시 보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다시 그 윗부분으로 가서 8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8절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성경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상하네. 그때는 구약, 사실 구약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옛 언약이 지금 체결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 시대면, 족장 시대면 지금 그것보다 훨씬 오래 전인데 그때 이미 뭐가 선포됐다고요? 복음이 선포됐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제 하신 것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언약으로 체결을 하십니다. 짐승들을 쪼개놓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어떤 불이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언약의 형태로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복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이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잘 이해가 이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함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이제 따라 나왔죠. 그러면서 땅도 약속하시고 많은 씨도 약속하셨는데 자손도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인정받은 것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해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은 율법이 임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원칙인 것이고, 그것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내용과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도대체 율법이 필요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지금 신약 시대가 있고 뭐 대환난 시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상으로 볼 때 율법이 중간에 이렇게 껴 있는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근데 율법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잖아요. 뭐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그럼 왜 율법이 중간에 껴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그게 그냥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율법을 하나님이 거기다 끼워 놓으셨냐,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19절, 그렇죠? 19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뭐냐 도대체? 율법은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 이게 메시아죠.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놀랍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씨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후손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시는 건 맞지만 그 씨 이렇게 딱 어떤 한 사람의 후손을 딱 지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그 씨,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저희가 이 메시아가 나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 뭐 JMS, 뭐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다.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범죄들로 인해서 더해져 있다. 범죄들로 인해서 더해져 있다. 그러니까는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끼워 넣어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뭐를 이렇게 영원히 끌고 가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좀 끼워 넣으신 것이다. 범죄들로 인해서 끼워 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 지향하는 바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끼워 넣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이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1500년 동안을 모세 율법에 철저히 구속돼서 살면서 그거를 그냥 1.1회까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굉장히 그 역할이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절이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어요. 율법은 그냥 더해진 것이고 사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식과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방식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하나는 보상에 대한 믿음,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 그 사람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가 입증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두어 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 교리들을 이제 접하게 될 때 이제 마크만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 중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반 그 교계에서 세대주의자들을 공격할 때 그래서 이단이다, 저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하고 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분류를 하자면 세대주의자라고 분류가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용어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될 터인데 제가 믿기로 세대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왕국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다 하는 게 그게 일단 중요한 세대주의의 어떤 골자이고, 두 번째 성경은 비유로 해석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틀이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세대를 몇 개로 나누냐,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데다가 이 또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덧붙여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제 라크만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이제 처음에 배웠냐면,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냐?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대환난기에는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가 뭐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구원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식은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게 노아가 됐건 아담이 됐건 가인 아벨이 됐건 누가 됐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아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존재에 대한 믿음과 보상에 대한 믿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계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한 거냐면 방주 지으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어떻게 입증되었냐, 방주 지으라 하시니까 비도 경험하지 못했을 그 사람이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나무가 많은 곳에다 지었을 터인데 틀림없이 방주라는 것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으라 하시니까 그걸 지은 거예요. 왜? 믿으니까 지은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방주를 짓는 행위로 입증이 되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지키고 뭐 규례와 율례, 법규와 법도, 이런 거 뭐 어떤 사람은 그걸 613개로 인위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행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됐냐? 죄 지었을 때 짐승 잡아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함으로써, 그렇죠? 그 절기들을 그 때때로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그냥 사회가 두려워요. 사회의 눈길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들을 다 행했어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대환난부터 먼저 해보십시다. 대환난기에 사람이 이만한 손해표를 받지 않는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 살벌한 그 시대에도 그냥 막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안 받고 차라리 상품 매매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7년을 견디겠다 하면서 숨어 지내고 하는 그 행위로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마나 손에 표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목 베었다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이 뭐로 드러나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으로서 그 믿음이 입증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해온 그 패턴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입증이 되냐? 방주지우란 말씀도 안 하세요. 할례받으란 말씀도 안 하세요. 절기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란 말씀도 안 하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마나 손에 표 받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오직 무슨 말씀만 하시냐? 아들을 모셔드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 그분을 모셔드린 자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셔드리는 것, 영접과 믿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들만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아들만 모셔드려라. 아들을 믿고 모셔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들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 시대에는 아들을 모셔드리라 하니까 아들을 모셔드리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행위죠. 그러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 절차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는 아들을 모셔드리는 것으로서 입증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대에는 뭘 이걸 해서 구원받았고 저 시대에는 저걸 해서 구원받고 뭐 대환난기 때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가 됐건 율법 시대가 됐건 은혜 시대가 됐건 대환난기 시대가 됐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자, 이것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펴놓으셨죠. 1장을 먼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면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게 하는데도 니들이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러면서 조금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제가 여기서 왕국의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 얘기하고 영원한 영존하는 복음 얘기하고 또 마지막 뭐였죠? 네,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음 얘기하고 이러니까 왜 다른 복음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인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밑줄치라는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요 시점에서 다른 복음, 또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다른 복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뭘 다루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아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좋아. 그러나 너희가 할례는 행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건데 최소한 할례는 행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거 지키면 너희는 복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 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것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 복음들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부터 해가지고 영존하는 복음까지의 쭉 내용을 봤을 때 그중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달된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의 복음이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1, 2분에 걸쳐서 그 전체 우리가 배운 것을 잠깐만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국의 복음이 있었어요. 왕국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도 불리고 그냥 왕국의 복음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하늘의 왕국이 뭐냐? 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해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어디서 세워지냐? 땅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럼 왜 명칭이 하늘의 왕국입니까? 땅의 왕국이라 그래야 되지.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땅에 세워지지만 그 속성이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보면 이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왕국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 불리는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질 테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 핵심 골자였습니다. 네, 저도 산상설교를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생명이 진짜로 그 안에 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럼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예,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걸 못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의 대상은 전달 대상은 오직 유대인이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유대인이었다. 예, 그리고 표적을 동반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표적이 동반되어야 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거절했고 이것은 이제 연기가 되면서 실제로는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이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전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려요. 아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사실은 하늘의 왕국 복음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한 그 복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고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대상은 초창기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방인으로 이제 점차 그 대상이 바뀌어갔습니다. 표적의 중요성은 처음에는 표적이 동반되기도 했지만 교회가 완전히 세팅될 때에는 표적을 동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세울 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표적을 동반하는 거 자꾸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한다 그러고 입신한다 그러고 그건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그 혼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그 낙원, 그곳을 둘 다를 다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그러니까 이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낙원에 있던 그 구약시대에 구원받았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뭘 전하는 거냐면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낙원에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구약 희생제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였으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임시 거처인 그곳 낙원에, 땅속 낙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겐 선물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이 낙원이 옮겨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지상에 계실 때에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죽어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 이건 뭐냐?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교도들도 다 의롭게 되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복음인 것이고, 영존하는 복음은 뭐냐? 이것은 대환난기 때 사람이 아닌 천사가 직접 전하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 그러니까 바빌론 심판할 것이고 또 표를 받는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참아라 하는 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이것은 복음의 그 어떤 명칭들을 다르게 쓴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쓴 것을 구분한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 시대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람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조금 다 마치겠습니다. 한 번에는 다 여러분들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으시죠. 여전히 좀 부분 부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시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